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포항에 있던 교회는 그 포항공대 바로 담벼락에 붙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포항공대에 의외로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인도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한 기숙사에 인도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친하게 지낼 듯도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말도 하지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한답니다. 아는 사람이 가면 이쪽 인도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쪽 인도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는데 같이 만나는 법은 절대 없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 이뭐몇 가지 계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신분이 좀 다르면요. 접촉을 안 한답니다. 한국에 와서 따로따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같은 기숙사 내에서도 함께 만난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그만큼 큰 차이인가 봐요. 2000년 전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잡히면 죽어야 합니다.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귀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에 노예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노예들 중에 특별히 더 똑똑하고 영리해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몹시 분했겠죠? 잡히면 이건 그대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목 그대로요. 죽여도 시원찮을 노예일 뿐입니다. 근데 이 노예가 돌아온 거예요. 자수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수하면 용서해준다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봐줄 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도망친 노예는 제 발로 돌아왔다 해도 그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했더니 죽기 전에 주인님 이 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고 내민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봤더니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존경하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이 종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그리고 내게 다시 돌려보내다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여도 시원찮을 이 인간을, 아니요, 인간이 아니고 이 종을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옛날 귀족과 노예의 차이, 이걸 어떻게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망간 노예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용서를 구하러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가봤자 죽을 건데,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종이 어떻게 살아났으며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돼서 이 주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이 주인은 단순하게 주인이라기보다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훗날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가 순교했다고 봅니다. 이 빌레몬이 감독으로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중요한 교회의 일꾼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고 기가 막히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교회 가면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안수 집사로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명절이 되면 제 집에 꼭 찾아옵니다. 바쁜데 왜 왔냐? 그러면요. 내가 네 보러 온줄 아나? 홍 집사님 보러 왔지.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니 보러 온줄 아나? 아버님 보러 왔지. 일본 들어가서요. 인사하고 선물 한 꼬름이 넘겨놓고 좀 놀다 갑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꼬박꼬박 옵니다. 명절만 되면. 지난 추석인가요? 제가 집에 없었는데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 친구가 왜 그러는지 압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교회 안 나올 성질 더러운 인간을요, 제가 성질 꾹꾹 눌러가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명절 때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니 보러 온 줄 아냐? 그러면서 옵니다. 난 왜 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 죽어도 안 나오려고는 나를 억지로 붙들다가 교회 안 친 그놈이 내가 신앙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서 행복해지고 나니까 그놈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필레몬과 사도바울의 관계는 이것보다 더 짙은 관계입니다. 사도바울이 골로새에 갔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던 그 시절에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 어떤 일로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고는요, 고향에 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그 집이 나 훗날 골로새 교회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을 생각하면요, 저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정말 감격스러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종이 돌아와서 내놓은 편지를 보니까 바로 그 선생님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빌레몬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우리가 느껴가면서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짧은 글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느낌이 다르고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느낌이 또 전혀 다릅니다. 반면에 오네시모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 방향에서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편지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 빌레몬이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이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별로 가슴이 안 아프시죠?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1절 그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럽니다.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를 부르기를 동역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는 내 집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아는 아마도 부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아키뽀는 아마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마저도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황송하고 감격스럽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그 선생님이 4절부터 보셔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5절 중간에요?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사랑과 내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나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러고 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8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관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당연히 너한테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레몬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예, 선생님 말 그렇게 명할 수 있고 말고요. 말씀만 하시면 무슨 일인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요. 9절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우리 사이가 그렇게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 아니냐. 그래서 명할 수 있지만 나 그렇게는 안 하겠다. 사랑을 위해서 너에게 그렇게 간구 부탁을 하나 하겠다. 무슨 부탁인지 모르지만 하나 꺼집어내는데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조심스럽게 내 부탁 하나 들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아이고 선생님 막 어떤 부탁이든지 아니 그냥 막 한 말씀만 하셔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하고 보니 그 서론이 계속됩니다. 9절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느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바울이 나이 자랑을 한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나이 많은 이야기를 굳이 합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도록 그 뒤에 보면요 이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 내 말 안 들을 거냐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나이 많이 들어서 구절 뒤편입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이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 내 이야기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은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요. 가족도 없이 단신으로 평생을 혈연단신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탁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 부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부탁인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뒤편에 보면 내 이 말을 네가 반드시 들어줄 줄 내가 알고 이 글을 쓴다고 하면서도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중한 부탁, 어려운 부탁이기 때문에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무슨 부탁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도 서론이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할 만한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분의 부탁이라면 어떤 부탁이라도 나는 기꺼이 들어줄 수 있다. 그럴 만큼 존경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은퇴하셔서 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가끔 선교 사역이나 하고 그러지 뭐 이러시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가을에 내가 필리핀 가는데 좀 따라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했습니다. 전화 끊어졌어요. 얼마쯤 있더니 또 전화 왔습니다. 자비다. 예. 한꺼번에 다 말씀하실 텐데 꼭 한 달쯤 지나서 한 말씀. 한 2주간 가서 강의 좀 하고 오면 되는데 강의 시간 한 50시간쯤 준비해라 하더라고요. 예. 50시간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엄청나게 챙겨놨습니다. 50시간 강의할 거라고요. 얼마 있다 하니까요. 거기 신학생들이 참 가난한데 장학금도 좀 준비하는 게 좋다. 아,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 정도 재정 상태는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있다니까 또 전화 왔어요. 현지 교회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식사 한 끼 대접해주면 참 좋다. 이랬어요. 아, 예. 경비가 얼마 칠지를 제가 모르고 예예만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김해 공항 몇 시까지 오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예. 그래서 주변에요. 필리핀 선교지에 강의하러 간다. 그랬더니 물어요. 어디 가냐고, 필리핀. 야, 필리핀 어디? 몰라. 그,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또 어디 더 간다 하더라. 야, 어딘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냐? 아니, 그냥, 오라 하길래 그냥 따라갈 뿐. 그렇게 어떻게 하나 묻는데도요. 저는 예 다섯 번 하고 갔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여러 목사님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거기 가서 강의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장학금은 그리 안 비싼데 밥값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필리핀에요. 현지인 교회가 인원수가 참 많아요. 목사님 몇 명분을 준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400명분이래요. 저도 포항에서 400명이면 1인당 교회에서 음식을 할 경우에요. 한 2,000원만 하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뭐 물가가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하고 어느 정도면 되냐고 그러니까 1인당 5,000원은 넘어야 된대요. 2주간 필리핀 여행 갔다 오는데 드는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밥값이 더 들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이듬해 또 갔습니다. 올가을에 또 가야 되는데 혹시 못 갈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돈 쓰고요. 내 교회 휴가 내에서 가서 고생 진탕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어릴 때 날 키워주셨던 그분이고 내가 평생 존경하셨던 그분이 나를 믿고 가자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는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따라갔던 것이 저에게 참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누군가가 에이 참 어려운 부탁인데 하고 어렵게 서두를 꺼내는데 아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복된 관계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오네시모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어쩌면 포박이 된 채 꿇어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빌레몬이 이미 말을 듣는 순간에 풀어라. 그리고 일어서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에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의 이 원래 의미는 내장이란 뜻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건드리게 되면 내 창자를 끊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신복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낸 이유를 14절이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구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그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골로새까지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교통도 불편한 시대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보내는 것은 네가 분명히 순종할 줄을 내가 확신하지만 그 일이 억지가 아니라 바로 너의 자의로 되는 것. 말하자면 너의 뜻이 그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네게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선생님 내 뜻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그냥 쓰시면 되지 무엇하러 이렇게까지 보냈습니까?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내 뜻 묻지도 아니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해도 기꺼이 예 할 판인데 그 내 뜻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지 모르죠. 15절 보십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느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은 쉽게 풀어버리면요. 이 오네시모가 집에서 도망을 쳐서 나를 만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집을 도망친 노예가 돼서 도망을 친 걸 말하고 이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 가는 것은 영원히 한 형제로 두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빌레몬으로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으로 말하면 일이라는데요. 16절 보십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죽어도 시원찮을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다.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기꺼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의 위력 때문에 죽여 마땅할 종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느끼고 있는 이 감격이 이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탁을 해도 빌레몬이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바울에게도 신앙은 이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이 정도 위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사람이 좀 비슷합니까? 어떤 점에서 사람들은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참 많아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도 사람들의 그 계급 차이,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 옛날 얘기로 돌아가 보세요. 양반하고 상놈이요? 그거 함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차이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는지 모르지만, 양반, 상놈,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신앙이 이 차이를 무너뜨려 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자기 집에 부리던 머슴이 보기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이 머슴을 공부시킨 겁니다. 주인이.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목사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교회의 장로로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 우리 집 머슴이었는데요. 이 머슴을 목사님으로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장로로 그걸 섬겼다는 얘기가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장벽들이 제거되어 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이 대단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빌레몬이요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죽을 종을 동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네가 나를 동무로 여긴다면 저 오네시모도 동무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이 웃었을 것 같습니다. 18절요. 제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빚진 것이 있거든 이 말이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을게 이 말이죠. 빌레몬이 왜 웃겠습니까? 그 오네시모가 만약 너한테 빚진 것이나 훔쳐서 달아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을게 이 말입니다. 빌레몬이 안 웃었겠어요? 갚을 돈이 뭐 있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노라고 다니면서 또 기술이 있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듯이 돈을 벌어가 복음 전에 다 썼잖아요. 저축해놓은 거 한 푼에 있겠습니까? 무슨 재수로 빚을 갚아요? 그런데도 큰 소리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나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친필로 쓰노니 가는 거는 미국 계시는 분 잘 아시죠? 이건 사인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는다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넌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나는 그 빚 갚으라 소리 안 할게. 그런데 너는 만약에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나한테 빚 있잖아. 그 무슨 빚입니까? 누가 복음을 나한테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큰 빚인지 너 알지? 그런 얘기인데요. 이야, 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런 거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자체가 참 감격스러워요.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됐냐? 나 때문 아니냐? 내가 그거 갚으라 소리 안 할게. 오네시모만 살려 돌려 보내주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를요 형제로 받아들이고 다시 선생님께로 보냈습니다. 여비도 줘서 보냈을 것이고 선교 헌금에 보태서라고 경비도 보내줬을 겁니다. 가서 선생님 잘 모셔라. 그리고 그가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돼서 훗날에 다시 골로새 교회로 찾아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편지 한 통을 품고 자기 옛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인이 모든 걸 용서하고 가서 선생님 잘 모셔라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 집 문턱을 나오다가요, 문턱에 걸려서 팍 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팍 넘어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가다가 문턱에 걸려가 탁 넘어지면 뭐라고 그러고 일어납니까? 에이, 재수 없어. 이럽니까? 글쎄, 참 궁금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뭐 돌부리에 걸리거나 어디 걸려서 넘어지면요. 에이, 재수 없어. 이러고, 에이, 쪽팔려. 이러고 일어나죠. 여러분, 돌아가는 오네시모가 걸려서 넘어지면 입에서 나온 말이요.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도망을 친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망쳤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로마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고요.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내가 편지 한 통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갔다 오라고 보냈습니다. 돌아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선생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쳐나왔던 거기에 이 편지 한 통 품고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을 겁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용서받고 돌아오면요.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을 봐도 행복하고 들판을 봐도 행복하고요. 걸려 넘어져도 행복하고요. 퍽 엎어졌다가 웃으며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이 행복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우울하거나 슬픈 걸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것도 전 이해 못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속에 뭐가 있는데요? 주체 못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각해질 수 있느냐?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기도할 때 남의 얼굴을 가끔씩 훔쳐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싶어서요. 근데 기도하는 얼굴이 왜 그렇게 험악합니까? 나중에 자꾸 찔러가면서 물어봐요. 기도를 왜 그렇게 감격해서 그래 못하고 왜 그렇게 인상쓰가면서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도 인상까지 생각하려거든요. 아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속에 이런 감격이 있으면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품고 오네시모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거 아니냐? 왜?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랬거든요. 노예나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인권 문제에서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갑니다. 이유는요. 굳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간격들을 전부 없애갔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났을 때요, 진짜 어떤 상놈이 교회를 나갔던 모양입니다. 상놈은 양반들 앉아있는 근처 가면 안 되잖아요. 밥 먹는다고 상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쌍놈이니까 저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요. 안에서 불렀답니다. 김선생 이리 와서 같이 듭시다. 그 말이에요. 쇼크를 먹어가지고 충격을 먹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평생에 예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쌍놈에게는 아무도 예를 안 합니다. 그런 자기를 향해서 김선생 와서 같이 둡시다. 이 말에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반 여반 여기 없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예배당이 남반 여반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어디 남녀가 유별한데. 이제 하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의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는 기역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역자인가요? 목사님은 여기에 씁니다. 건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이쪽, 여자들은 이쪽. 그래서 쳐다보면 서로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만 여기서 설계를 하면 이쪽 남자들 보고 이쪽 여자들 보고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디 남자가 여자가 한 군데 모여서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갈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좀 나은 것이 이제 이런 예배당 가운데 커튼을 친 거죠. 가운데 커튼을 쳐놔놓고 남녀 갈라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 구별이 이젠 다 사라져 갔습니다. 양반 상놈도 없어지고요. 남녀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젠 다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혹시나 벽이 좀 남아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 인간하고 나는 도무지 한 교회에 있어도 하나 될 수 없어. 혹시 이런 장벽이 우리 속에 없겠지만은요,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종마저도 형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내가 상종할 수 없어 하는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 큰 일이게 그러하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번 준비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시리즈라는 걸 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문득 떠오른 게 참 이 성경에 기가 막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엮어볼까.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엮은 게 네 개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가 막힌다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가 막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기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기막히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제가 네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노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히는 짓을 그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요, 극히 막히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종을 기꺼이 형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별로 안 놀랄지 모르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이 너 정말 돌았냐 소리가 나올 만큼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크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